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북동부 뉴욕이라고 하면은요, 공연과 예술의 도시이자 금융,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대중교통수단은 역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단위로 봤을 때 500만 명이 넘고요. 지난 2017년의 경우 연간 17억 2천만 명이 뉴욕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뉴욕의 지하철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핫스팟이라는 오명을 썼었죠. 코로나 확산 초기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5월에는 115년 만에 처음으로 방역 차원의 조치로 뉴욕시 심야 지하철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3일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오는 17일부터 뉴욕시 지하철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 재운행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백신을 맞았으니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뉴욕시와 주 전역에서 코로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철 외도 19일부터는 실내 인원 수용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식당, 사무실, 소매점, 극장, 박물관, 놀이공원 등 사업장이 완전 개방됩니다. 빌 더블라치오 뉴욕시장은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완전히 재개관하려면 9월은 돼야 한다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을 보도한 CNN 방송은 뉴욕의 이웃 뉴저지, 코네티컷 역시 도시 전면 경제활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요, 현명한 재개라는 말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병원 입원율과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경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바이러스 음성이 증명된 사람이라면 소셜 디스턴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누릴 인센티브라는 거죠.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르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뉴욕시 최대 노동조합은요, 빌 더블라치오 시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전염병 기간 동안 기차와 역에서 폭력적인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자, 모쪼록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리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reg Abel.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월스트리트 신문 등 미 언론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4위 부자로 선정한 인물이며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그의 자산은 8,844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업가치 시가총액은 6,424억 달러로 세계 9위인데요.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후에 1974년 최고 경영자 CEO직에 올라서 지금까지 회장과 CEO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자들은 그의 투자 종목이 무엇인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데요. 올해 나이 90세 고령의 그의 행보가 늘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 회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밝혀 화제가 된 것인데요. 바로 그렉 아벨. 버핏 회장은 지난 2018년 아벨을 비보험부문 부회장에 또 아지트 자인을 보험부문 부회장에 각각 발탁해 두 사람을 차기 CEO 후보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력한 후보로 여겨져온 아벨 부회장은 그룹의 철도, 또 유틸리티,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의 후계자가 된 아벨 부회장이 누구인지 세간의 관심사입니다. 1962년 캐나다 앨버타의 에드먼턴에서 태어난 아벨은 월급쟁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학창시절 빈병을 팔고 광고 전단을 돌리면서 용돈을 벌었는데요. 그는 앨버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에 컨설팅 업체인 PWC에서 회계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열 발전 업체인 칼 에너지로 옮기면서 에너지 업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1999년 칼 에너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버핏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이 회사 CEO를 거쳐 2018년 1월 버크 해서웨이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 오른 건데요. 아벨은 2018년 호레이쇼 엘저상을 받았습니다. 엘저는 역경 속에서 성장한 자수성가 이야기를 미국 사회에 전파한 신화적 인물이죠. 아벨의 성공담이 미국을 지탱하는 자수성가 성공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벨을 기민한 거래 해결사라고 평했는데요. 버핏은 2013년 아벨이 전화할 때 항상 시간을 낸다며 그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져다주고 정말로 혁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화제 속에 워런 버핏 회장이 물러날 시점은 대체로 5년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수용과 거부. 다국적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전 세계 110여 개국 나라 30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백신 수용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이 3일 보도했는데요. 조사 결과 68%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지만 29%는 접종에 참여하지 않겠다, 3%는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CNN은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지난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이며 역사적인 대유행 시기에 어떻게 인간의 삶이 변화했는지를 반영했다고 진단했는데요. 국가별 수용도를 보면 캐나다 68%, 일본 70%, 아일랜드 71%, 말레이시아 72%, 독일 73%, 노르웨이 74%, 영국 75%, 인도 82%, 덴마크 85%로 나타났으며 미얀마가 96%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수용도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64%, 아르헨티나 63%, 호주 62%, 이스라엘 61%, 스웨덴 59%, 네덜란드 57%, 프랑스 57%, 스위스 53%, 미국이 53%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25%로 세계 꼴찌였습니다. 거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가봉이 66%였고 이어 카메룬 65%, 요르단 62%, 러시아 61% 순이었습니다. 거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얀마 4%였고 라오스 6%, 태국 8%, 타일랜드 8%, 캄보디아 11%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32%로 인구로 환산하면 13억 명에 이릅니다. 다만 조사 시기가 지난해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 몇 달간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백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뒀을까요?
네, 오늘은 미한 정상회담 개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스가 유시대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가요?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미한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두 나라 정부와 국민 경제 간 넓고 깊은 연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네. 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부 전문가와 과거 여러 행정부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게 출범 100일 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체화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날에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관련 보도가 있었죠?
네, 앞서 이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지난 수개월간 검토를 거친 대북정책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당국자들은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건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고받거나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방식보단 더욱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좀 다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영국에서 미국, 한국, 또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회동을 가졌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지난 3일 주요 7개국 G7 장관회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회동해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세계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포함해 공통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G7 회의 중에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여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향후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미 국가정보국의 공식 평가인데요. 스콧 베리어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전세계 위협평가 서면 보고서에서 당국은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가늠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일은 처음에는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 거란 예상이었을까요?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혹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위한 구실로 미국의 압박 또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이용해 계획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혹은 다연장 로켓 발사 또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추가 핵 장치 폭파 시험 등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관한 국방당국의 평가도 있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생화학 무기 추구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평가입니다. 제니퍼 월시 미 국방부 국토방어 세계안보담당 차관보대행은 4일 하원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계속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전세계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시 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군사충돌 과정에서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모색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미한 연합군은 화생방과 핵무기 오염 환경 작전에 요구되는 관련 유사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끝으로 어떤 뉴스 올라와 있나요?
네, 북한이 45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미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론은 북한이 현재까지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커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핵 활동을 정확히 볼 수 없어 추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악관이 미한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발표한 소식,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 계속해서 영국에서 열린 미한-미일 외교장 회동 소식 전해드렸고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 국방정보당국의 평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방당국의 평가에 이어 북핵 보유 추정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NPR 초대 서울지국장 앨리스 후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주요 언론에서 한반도 이야기를 다루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국 언론이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공영방송 NPR의 초대 서울지국장을 지내고 한국과 북한 관련 사안을 중점 보도해온 앨리스 휴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Hi, my name is Elise Hugh. I am a longtime journalist at NPR.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 휴입니다.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 NPR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NPR 서울지국을 개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요. 지금도 NPR에서 일하면서 책을 몇 권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연 행사인 테드의 인터넷 방송 테드 톡스 데일리를 주관하고 있고요. NPR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책임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것 중에 Future You, 미래의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가 좋던데요?
Yes, so when I moved back to the United States in late 2018,
2018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시작한 건데요. NPR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예요. 제목처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인간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같이 선구적인 사람들이 미래와 인간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시간도 있고요. 미군 병사들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전망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NPR 서울지국을 만드신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 생활은 어땠습니까?
Oh, I really enjoyed it. What a dynamic place to be.
아,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은 아주 아주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밖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향수병이나 그런 걸 전혀 느낄 틈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과 딸도 한국 생활을 아주 아주 좋아했고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도 둘이나 더 낳았어요.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십니까?
Since I didn't speak a language, it felt like kind of being a baby every day.
아니요, 제가 언어를 전혀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이 감각에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어린 아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더 한국의 모든 것을 쑥쑥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아기들이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I think I now have a lot of perspective. An understanding and a worldview that makes
세계를 보는 관점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한국과 북한이 맞서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 지정학적 중요성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떤 현상으로 발현됐는지 현장에서 경험한 거죠. 이렇게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제 자신이 언론인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섰어요. 더 흥미롭고 이해력 깊고 관용 있는 그런 언론인이 된 거죠.
서울의 지국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일본 도쿄 같은 다른 곳에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We already have a bureau in Beijing. We have a bureau in Beijing. We have a bureau in Shanghai. But we didn't have
이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국을 운영 중이었어요. 거기선 중국 소식을 전담하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을 담당할 지국을 열어야 했는데요. 가장 합당한 선택이 서울이었어요. 북한 문제를 가까이 취재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당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 행위를 거듭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미사일 시험 발사도 많이 했었고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한국의 지국을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Japan was so sort of declining in global news importance. It's still like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일본은 뉴스 중요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기울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일본은 아직도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경제 뉴스는 일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안보 현안 외에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에서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어요.
세계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The influence of K-film and K-drama and K-skincare.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 연속극, 한국 미용법의 인기를 보세요.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충성도가 높아지는 중이잖아요. 인문학에서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하드파워라고 하고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소프트파워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지배적인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한국 출신 인기 악단 BTS, 방탄소년단을 미국 언론에서 처음 다룬 사람 중 하나가 휴 기자잖아요. 휴 기자의 개인적 이야기로 돌아가죠. 언론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At heart, I really am just a curious journalist. And that hasn't changed over my entire life, really. I decided I wanted to be a journalist when I was 8 years old.
언론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어릴 적부터 마음 깊이 했어요. 8살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영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방송국 견학 시간에 한 30분 동안 뉴스 진행자가 돼보는 실습을 했는데요. 그 경험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나는 커서 언론인이 될 거야 라고 주변에 말했는데 그 말이 제 인생을 지탱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NPR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NPR has such cultural importance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we have
NPR은 미국 문화에서 중요한 매체니까요. 사실 제가 NPR을 택한 건 아니고요. NPR에서 저를 뽑은 겁니다. 저는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텍사스주에서 자랐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작은 지역 언론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보도 활동을 높이 평가한 NPR 측에서 언론인 단체를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흔쾌히 응답했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 지국 근무를 마친 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컬버시티에 있는 서부 총국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여성으로서 공영방송의 해외 지국장을 역임하고 지금 책임 진행자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eah, I wouldn't say it's easy. I mean, I think it's hard for both genders.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라서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 모두 성공적인 언론인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계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양성평등이 진전된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일을 잘하면 승진도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휴 기자가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인종적 배경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요?
I think the problem with being an Asian woman in media it exists in two different dynamics.
그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 미국 사회에 남아 있어요. 순종적이다, 수동적이다, 방어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관념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취재원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아시아계 여성이 도구화된다는 점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채널 한 곳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나왔다고 하면 인종 배려로 해석이 돼서 다른 채널이 그냥 따라합니다. 당사자의 실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종 안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역설적으로 인종차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해당자가 개별 언론인으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죠.
My next immediate job goal is to try and finish this book I'm writing, which is due next year.
지금 쓰고 있는 책을 완성하는 게 당면 목표입니다. 내년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제목은 잡티 없음입니다. 한국 미용법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의 미용,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거대한 인기를 끌게 됐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쁘게 보이는 게 사회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 여성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It is a work in progress. That everything...
두 가지 사항 모두 진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가치 모두 민주주의의 근본인데요. 더 많은 세계인이 발전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Yeah, let me know.
네, 언제가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NPR 책임 진행자 앨리스 휴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크게 바뀌고 있을 때 통신수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1920년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고 10년 안에 수백 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자동차처럼 라디오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듣고 같은 경험을 하며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사업을 하는 기업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업인들은 라디오 방송국에 돈을 주고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에 회사나 제품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새 제품을 라디오에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라디오 방송을 재미있게 듣고 있을 때 중간에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광고가 나가면 홍보 효과가 큽니다. 광고는 각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냉장고, 식료품과 의약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고 라디오로 이 광고를 들으면 당장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작해야 합니다. 이 광고가 라디오 방송으로 나간 이후로 매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전국적으로 우리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기술적 사회적 변화는 미국인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이끈 것은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자동차와 라디오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동차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통수단이 생긴 겁니다.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평범한 서민들도 자동차를 살 수가 있고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 역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쉽게 여행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트럭이 있으니까 화물 운송이 편해졌고요. 물품 수송이 쉬워지니까 사업가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교외 넓은 곳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미국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 멀리 흩어져서 살게 했다면 라디오는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 있어도 같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서부에서도 같은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192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어디에 살든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같은 농담을 듣고 웃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같은 노래 부르고 또 같은 소식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동차와 라디오 같은 신기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인의 생활에 변화를 이끈 신기술 발명품은 영화였습니다. 영화 산업의 발달은 미국인들이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후반 영화 카메라를 제작했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900년대 초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에디슨 컴퍼니의 에드윈 포터 감독이 최초의 미국 서부 영화인 대열차 강도를 제작했습니다. 앞에 열차 강도는 녹음된 소리나 대사가 없는 무성 단편 영화지만 처음으로 전체 구성과 내용을 완전히 갖춘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15년 데이비드 그리피스 감독은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 The Birth of a Nation, 국가의 탄생이라는 장편 무성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에는 마을에 영화관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평범한 미국인도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미국인 대부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산업은 대형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야기 구성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화 산업이 시작됐고 미국인들은 자기 지역 주지사나 의회 의원들 이름은 몰라도 영화의 주연 배우들 이름은 알고 있을 만큼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영화가 정말 재밌어요. 요즘은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큰 즐거움이고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며 쌓였던 피로를 주말에 영화를 보면서 다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영화 이야기에 푹 빠져들 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지 상상도 해보고요. 사실 영화를 보면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겠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이 영화를 보고 자신이 영화 배우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같은 낭만적인 영웅이 되거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도시에 사는 소년은 영화를 보고 자신이 아름답고 용감한 메리 피퍼드 같은 여배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영화 속 주인공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는 걸 보면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고 생각해요.
1920년대 미국인들은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영화를 즐겼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같은 영화를 보고 즐거워했고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역시 같은 영화를 보고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영화를 통해 공감대를 쌓으면서 은행가 자녀와 공장 노동자의 자녀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들과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강행군 들어보시죠. 동토의 땅 러시아를 떠나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존 김 씨. 마음껏 꿈을 키우고 펼쳐야 할 20대 나이에 러시아 경찰과 보위부를 피해 다니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10여 년 세월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바다에 쏟아내버리고 안드레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가졌던 김 씨는 아내와 딸, 아들 손을 잡고 2008년 기회의 땅 미국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대한 이런 문화 정보를 많이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설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러시아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 간다니까 야 미국에 왜 가냐? 거기 가면 열심히 일하자는 못 살아 막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나라 미국.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왠지 웬만큼에선 어렵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셋째를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마트 구경도 막 아이들하고 걸어서 다니면 마트 구경도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차 타고 시카고 구경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던가
좋아하시오. 처음 갔는데 뭐 배 다 타고 뭐 막 그랬어요. 영어도 모르는데 때때 영어를 하면서 이거 배 다 타고 그런 저녁에 또 이렇게 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차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긴장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숨 고르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미국에서의 첫 번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미국 교회 갔잖아요. 미국 교회에 처음 갔어요. 간데 러시아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갔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그 입던 옷 풍습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 헌금하는 분들이 러시아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요?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러시아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 보더니 러시아 말로 연루 러시아에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와이프하고 러시아 말 하니까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떻게 왔냐? 어디서 사냐? 다 물어본다. 일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일주일 더 지나서 이 아브로라라고 집이 바다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나 이 멕시코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 분들은 안 보이고 크게. 그런데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음 주에 지금 거기 또 예배드려 갔어요. 너네 어디서 사니? 거기 갔다니까 러시아 친구들 그럽니다. 야 거기서 살면 너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아이 서이 되니까나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집을 찾았어요. 러시아 친구가 거기.
김 씨 가족은 러시아 이민자들로부터 정착 초기 중요한 정보를 얻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거주지를 정한 후 바로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첫 직업이 지금 이치마트.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이치마트가 있는 겁니다. 한국 마켓.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굽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딱 시간 받았습니다. 나는 주일날 한 시간 이상 시간 달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철저했습니다. 딱 시간 주더라고요.
외지마트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야채 있잖아요. 아. 야채를 그 냉동실에서 꺼내다가 이 손질해서 이 매대에 놓는 일입니다.
시간당 $9를 받으며 주 7일 동안 일했습니다. 왕복 2시간 자전거를 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나빠요. 엄청나게 나빠요. 몸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했어요. 제가 거의 반년 이상 일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1시간 10분 가요.
왕복 이 2시간?
네, 왕복 2시간이죠. 겨울에 그것도. 제가 그 8월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1, 4강기 9월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하는데 다음에 제가 거의 4월 달까지인가 이랬어요.
하루에 2시간씩 거친 숨을 내쉬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미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았습니다.
저는 첫 한 2년, 3년은 핸드폰 손에 못 잡았어요. 도저히 제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는 인건비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이 소개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소개해서 가서 인터뷰했죠. 하니까 나 저를 오라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당 12불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장, 컵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직장인 적은 컵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에 처음에는 한국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조금 일하다가 기대공이 됐어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기계 다루는, 그러니까 기대를 다루는 그런 기대공이니까 돈도 많이 주죠.
기계요?
예, 기계. 그러니까 이 선반에 이까로 벨트 자동 후름선이에요. 그 기계를 제가 동작하는 걸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박스 오면 그 안에다가 컵을 넣고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지금 기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대공으로서. 그런데 돈이 높았어요. 아,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2불 이상인데 13불 거의 받는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지금 제일 높은 돈을 받으면 이랬거든요.
한 달에 800여 달러가 더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 일은 1년 가까이 다니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공장 주인이 동성 연애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김 씨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 이유였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김 씨는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컵 공장 회사가 동성연애자한테 팔린 겁니다. 그런데 뭐 한 주일 일이 잘리고 두 주일 일이 잘리고 뭐 집세를 못 물어요. 막.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알고 집세를 막 두 달치를 물어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일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서남 쪽에 가면 흑인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집을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풀도 깎고 하수도관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저녁 8시가 돼야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차가 막혀요. 거의 2시간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거의 1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불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화책을 논하, 폰북이라 그러죠? 전화책을 논하자는 그런 우크라이나 회사가 있답니다. 근데 가는데 거기는 일하는 것만 짝 돈을 번답니다.
신학 공부를 하러 온 이곳에서 사는 일이 목적이 돼버린 어쩔 수 없는 상황. 김 씨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책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람이 이렇게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전화책이 본분 미국 건데. 그래서 한 달에 막 5,000불, 6,000불 벌었어요. 그러니까 미니밴에다가 그 책을 싣고 집집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집집마다 그 책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책을 갖다 놓아준 것만 짝 돈이 나옵니다. 토요일 날이면 제 식구가 다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아이들 다 차에 싣고 와이프도 다 싣고. 그 토요일은 우리 아빠 공부도 안 하니까 아이들 다 가서 여기서부터 네 책임져라. 근데 그 전화책을 뒤에 젖자는 비닐봉지에 다 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아이들이 하고 또 이렇게 논하죠.
아이들까지 동원해 주말에도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시카고를 벗어나 다른 주까지 나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난민정착 초기 3년은 그렇게 숨 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